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군 전투기가 실수로 민간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면서 주민 등 최소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국군과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공군은 오늘 공지문에서 이날 오전 10시 4분경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되어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에서 미한연합훈련 도중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해 전투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전투기는 공군과 육군 연합합동 화력실사격훈련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민간인 부상자 외에 민가의 지붕이 손상되고 마을 교회 입구가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영수 한국 공군참모총장은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노곡리 주민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며 주민들의 정신,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이번에 잘못 투하된 MK-82는 500파운드급 자유낙하 폭탄으로 별도의 표적 유도 장치가 없는 자유낙하 투하식 폭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중동 지역에서 미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양국 군이 6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 F-35I, F-15I 항공기가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한 대와 편대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행 기간 동안 양국군은 다양한 영내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군 간의 작전 조정을 연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3월 4일 중부사령부는 중동에서 파트너와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영내 전력 투사 역량을 입증하는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무에 참여한 B-52H 스트라토포트리스 전략폭격기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중급유 및 훈련 등을 포함해 유럽 전역과 중부사령부 책임구역을 비행했다고 중부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전개된 B-52 전략폭격기는 지난달 17일부터 유럽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하마스와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특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래빗 대변인은 아담 벨러 인질 담당 특사에게 하마스와 직접 협상할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스라엘 정부와 관련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국이 하마스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질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금 당장 모든 인질들을 석방하고 살해된 모든 이들의 시신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당신들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마지막 경고라면서 하마스 지도부에게는 지금까지 가자지구를 지금이 바로 가자지구를 떠날 때이며 인질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면 당신들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와 정보 지원을 중단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고 이후 재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래빗 대변인은 NSC가 최근 중단된 지원의 재개를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다시 말하지만 이는 검토를 위한 중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래빗 대변인은 이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개발 협정 관련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 대가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광물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이 협정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불발됐으며 이와 맞물려 미국의 군사 지원도 중단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도 중단했습니다. 존 래드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를 이룰 준비가 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오는 10일부터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변화된 북한군 전략 전술에 대비한 현대전 능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 정책을 지지하며 국가 안보 강화와 미국 이익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동맹과의 관계를 해치고 미국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당국은 오는 10일부터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변화된 북한군 전략전술에 대비한 현대전 능력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미한 군당국이 올해 상반기 연례 연합연습 일정을 공식 발표했군요.
그렇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6일.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 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FS 연습 일정을 공개하면서 미한은 러브 군사협력과 각종 무력 분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북한군의 전략과 전술, 전력 변화 등 현실적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와 대응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확대 시행하며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강화된 연합 억제 능력을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FS 미한 합동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한미는 그 북러 협력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드론을 이용한 공격, GPS 교란, 또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근 전술적 변화 상황들을 시나리오에 반영하여 훈련할 것입니다.
이번 FS 연합연습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첫 훈련인데요. 양국 안보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합동 브리핑에선 미군 측에 미한 동맹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The ironclad commitment between Iraq and US is as strong as ever. We are fully in on Freedom Shield 25.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 유엔사 연합사 공보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한 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한 간 철통 같은 동맹은 여태까지 중 가장 강하다며 미한 대비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제고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양국의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FS 기간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6건으로 늘려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군은 총 19,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대비한 훈련 시행 여부에 대해 이성준 실장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조치 사항을 숙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연습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할 예정이고 중립국 강도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기자, 이번 FS 연습이 북한의 변화된 전술 전략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 연합연습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번 훈련은 지상과 공중, 해상, 사이버, 전자기 등을 통합한 작전 개념의 이른바 다영역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미한일 3국 차원에선 지난해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실시했지만 미한연합연습에서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박사는 이번에 야외 기동훈련 숫자가 작년보다 늘어난 건 입체전, 현대전에 대비한 다영역 훈련이 빚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의 숫자가 16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이제 작년에 했던 훈련 개념보다는 다영역 작전에 맞게 좀더더 많은 입체적인 야외 기동 훈련이 동시적으로 펼쳐진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홍 박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무인기를 이용한 전투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한반도에서의 향후 도발 패턴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한국 정보 당국이 실제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무인기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5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무인기 조종법과 전술을 전수받는 정황이 있어 양측의 무인기 분야 협력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당국은 무인기가 저비용 고효율 전력이고 다른 전략, 전술 무기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빠르게 공격형 무인기 전술을 수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전쟁 양상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게 시급해졌다는 미한 군당국의 인식이 이번 FS 연습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숙달시키고 있는 이 현대전의 핵심이 무인기를 활용한 적 공격과 또 방어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전과는 다른 전쟁 수행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이런 유사한 방식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한미 이 연합 대응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그런 또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연습의 이런 변화가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수 있을까요?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네, 홍민 박사는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프리덤 엣지 연습에 반발하는 담화를 낼 정도로 다영역 훈련에 민감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이번에도 북한의 비난 담화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보여온 신중함에 비춰볼 때 도발을 하더라도 훈련 기간을 피하거나 저강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는 북한은 미한 연합 연습을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핵 개발 명분으로 활용해 왔다며 모종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전후로의 한 시기에는 핵미사일 실험이라든가 도발하는 식의 행태를 보여왔는데 아마 연합연습이 끝난 이후에 연합연습 과정에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형태의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국급 연합훈련을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데, 통상 3월에 FS 연습을 실시하고, 8월엔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을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외교 정책을 지지하며 국가 안보 강화와 미국 이익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인 동맹과의 관계를 해치고 미국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지목하며 이런 적대적인 국가들이 미국을 약화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권위주의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이런 난국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향후 4년간의 비전을 제시했다면서 미국인들은 안보와 번영을 위해 투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이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측은 5일 X에 올린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위해 싸우는 데 있어 두려움이 없는 대통령이라며 우방국과 적국 모두에 미국은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통적인 동맹 및 파트너십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하원 외교위, 군사위, 정보위 소속 민주당 간사를 포함한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제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소외시켰다며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이 협력하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국가안보 위협을 해결하려면 국제적 협력과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진샤잉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방침을 비판하며 동맹국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근시안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랜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꺼이 타협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관세 정책이 부당하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평균 관세는 4배나 높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다른 여러 방법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four times higher. Think of that, four times higher.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을 앞서 나가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아시아로 수천 개의 일자리와 공장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의회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해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이 법안에 대해 끔찍한 법이라면서 관련 지원금을 미국의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의원은 5일 국토안보위 청문회에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전 세계 1위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최근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걸 언급하며 바로 이것이 반도체 지원법이 의도했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result there is I was told by TSMC would be a complete shutdown.
특히 이 법은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 등의 주도 아래 구상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 법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해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워드 솔롬은 IAEA 주재 미국 임시 대리대사가 5일 북한의 지속된 핵활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솔롬은 임시 대리대사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북핵안전조치 적용 관련 회의에 제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솔로몬 임시 대리대사는 또한 작년에 러시아는 대북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전문가 패널은 지난 15년 동안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준수 여부를 감시했고 이 결의들은 모두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의 첫 회의를 개최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불안정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솔로몬 임시 대리대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과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IAEA 이사회에 성명을 내고 EU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북한이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다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유는 가장 최근인 지난 1월 6일과 14일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물질 및 지식을 획득하거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외교에 복귀하고 모든 관련 당사국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개막한 IAEA 정기이사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위성 사진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 개발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적대국들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무력 구축을 가속화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 보고를 중단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안보리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가운데 공해상에선 북한 유조선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반입되는 정제유량에 대한 감시 체계가 사실상 작동을 멈췄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대북 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는 두 나라, 즉 러시아와 중국이 제출한 월별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지난해 1월을 끝으로 더 이상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보고하지 않고 있고 중국도 작년 8월까지 공급량만을 위원회에 보고한 상태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에는 매월 마지막 날까지 전달에 공급한 대북 정제유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올해 1월까지의 대북 공급량을 위원회에 알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는 각각 12개월과 5개월치가 밀린 상태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미 보고는 사실상 정제유 공급량 보고 중단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러시아는 과거 2, 3개월 늦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1년째 미룬 적은 없습니다. 러시아의 사실상 보고 중단과 중국의 늑장 보고로 인해 아직까지 2024년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량은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제재위원회는 러시아의 작년 1월 공급분과 중국의 8개월치 공급량을 합쳐 지난 한 해 북한으로 총 16만 8,679배럴의 정제유가 반입된 것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북한에 허용된 50만 배럴의 약 33.74%에 해당하는데 자칫 안보리의 규정이 잘 지켜지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유조선들은 북한 밖으로의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아 사실상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불가능한 선박도 포함돼 있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유엔 제재 유조선인 금진강 3호와 신평 9호가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일대는 과거 북한 유조선이 제3국 선박과 해상에서 유류를 환적하던 장소입니다. 두 선박이 안보리가 금지한 환적을 위해 북한 남포에서 약 1,500km나 떨어진 이곳으로 향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금진강 3호는 지난 2018년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선박으로 지정됐습니다. 신평 9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 해운 관리 회사 소유 선박으로 현재 자산 동결 대상입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등은 신평 9호가 세별호란 이름으로 운영된 2019년 싱가포르 유조선과 불법 선박 간 환적을 벌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원자력 발전 수요를 평가하는 국가 원전 프레임 개정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국과의 원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에 대해선 현재 관련 기업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부는 5일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과 전력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산업부 대변인은 폴란드가 한국과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질의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하는 전략적 정부 문서인 폴란드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이 현재 개정을 위한 최종 준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정된 원전 프로그램이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의 수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원전 전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향후 원전 건설 계획에 반영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PMPP는 폴란드가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국가 전략으로 2033년 첫 원전을 가동하고 2043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약 25%를 원자력으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2023년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원전 수주 협력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2023년 12월 도널드 투스크 총리 취임 이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2024년 9월 발표된 국가 에너지 기후 계획 초안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의 56%를 차지하도록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최근 원자력 업계를 인용해 폴란드 정부가 최소 40조 원 규모 한국과의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업계 관계자는 2022년 10월 협력 의향서 체결 이후 발주사와 타당성 조사 수행 협의를 진행하고 현지 주재 인력을 파견했지만 2023년 12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동사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표명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수주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산업부 대변인은 VOA에 한국과의 원전 사업이 현재 관련 기업 간 논의 단계에 있으며 정부 차원의 개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원전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폴란드 최대 국영전력회사 PGE와 민간 전력회사 제펙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해당 프로젝트의 기본 전제들이 관련 당사자들 간에 분석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미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수정 또는 재평가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폴란드 산업부 대변인은 한국과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PGE와 제펙이 지분 임수 협상을 진행 중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PGE가 제펙이 보유한 가스 및 원전 관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임을 유의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두 회사의 소유 구조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폴란드 정부의 전력정책 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블라디스와프 미엘차르스키 폴란드 우치 공과대 교수는 5일 VOA에 폴란드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으며 기존 원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럽 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원전의 경제성 논란이 더해지면서 폴란드 언론에서도 원전 사업을 비판하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원자력 개발 프로그램은 2009년 시작됐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원전 건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폴란드 원전의 실제 가동 시점은 204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현재 폴란드 내 현실적인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미엘차르스키 교수는 EU의 지원 없이는 폴란드의 원전 건설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그마저도 재생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가 원전 가동에 따른 발전량보다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그린딜 정책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면서 폴란드의 원전은 건설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한 이 원자력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가시적인 미래 폴란드에서 원전이 실제로 건설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원전 협력 문제를 연구해온 케일라 오타 윌슨 센터 한국 공공정책센터 선임 연구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원전 정책 재평가가 미국과 한국 등 원전 수출 국가들에게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recent years we're seeing a more kind of pro-nuclear engagement, but of course we can look at other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reassessed their nuclear policy, especially after Fukushima. Especially.
오타 연구원은 최근 몇몇 국가들이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원자력 정책을 재평가하고 있다며 폴란드 역시 이와 유사한 정책적 변화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럴 경우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을 체결한 미국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오타 연구원은 국가 안보와 에너지 이익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각국의 에너지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배제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 인근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개성공단 무단 가동 의혹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변화가 관측된 곳은 개성공단 한국 측 출입시설 인근의 한 건물 부지입니다.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24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출입시설 남쪽의 한 지대에 있던 건물이 사라진 장면이 보입니다. 1월까지만 해도 가로 25m, 세로 8m의 건물이 있던 곳이지만 지난달부터 빈 공터가 돼 있습니다. 또 바로 옆 30m 건물도 사라졌는데 해체 시점은 지난해 중순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이 사라진 지대는 한국 파주로 이어지는 개성공단의 남측 출입구에서 남쪽으로 약 70m 떨어진 곳입니다. 건물 앞에 연병장으로 추정되는 공터가 있어 남측 차량, 인원 등을 통제하는 군부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사라진 건물 앞에는 과거 한국 측이 제공했던 현대자동차의 에어로시티 버스가 종종 정차하곤 했습니다. 이 역시도 해당 부지가 개성공단 관리 인원의 상주를 목적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로선 북한이 어떤 이유로 이 같은 변화를 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해체된 건물이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 인근에 자리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끊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드러낸 게 아닌지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엔 이 출입시설 바로 앞에 있던 가로 40m, 세로 20m의 갈색 지붕 건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선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무단가동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BOE는 지난해 9월 북한이 개성공단 도로 약 21곳의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색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엔 개성공단 내 한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이 완공됐으며 이전까지 수풀이 우거진 빈 공터 여러 곳에서 정지작업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은 개성 쪽 기존 출입구를 철거한 후 새로운 형태로 재건했으며 출입시설 외곽 지역에는 가로 37m, 세로 22m 크기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 밖에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선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이 발견되고 일부 공장에선 자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등의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변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방발전 정책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현대적 공장을 짓는 대신 개성공단 내 공장을 개선하고 보수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매년 20개 시와 군에 10년간 현대적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지방발전 정책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5년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이후 한국 정부에 의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을 동결하고 2020년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해체, 사형제 폐지, 고문 방지 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등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 144개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국가별 정례 검토 UPR에서 제시된 전체 권고 중 약 절반을 거부한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네 번째 국가별 정례 검토 UPR에서 제시된 294개 권고안 가운데 144개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143개를 수용하고 7개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UPR 실무그룹은 지난 2월 말에 시작돼 4월 초까지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이사회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최종 결과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심사 당시 294개 권고안 가운데 88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이 낸 권고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나머지 206개에 대해서는 제58차 인권이사회 전까지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실무그룹에 보낸 자료에서 나머지 206개 권고안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 단체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56개를 추가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거부한 권고안은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준,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사형제 폐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처벌 등입니다. 한편 북한이 수용한 권고안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문서 비준 고려, ILO 가입 고려, 유엔 기구들과 협력적 접근 방식 채택 등 주로 추상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지난해 11월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UPR 심사에서 미국과 한국 등 90여 개국 대표들이 북한의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인권침해와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continued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RK.
그러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기타 보호를 보장하는 등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철수 주 제네바 북한 대사는 주민들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은 일련의 도전과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fforts of the DPRK to ensure its people full enjoyment of their rights.
이어 미국의 정치 군사적 도발과 반복 인권 책동 등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은 국권으로 인권을 적대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19년 5월 실시된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하원에 미국 연방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미주리주 의회의 밥 타이터스 하원 의원이 4일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1948년 시작된 왕조적 폭정이 3대에 걸쳐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여건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전면적 통제를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기아 및 강제 노동에 처하게 만들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고문, 공개 처형, 강제 실종, 이동과 종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인 부정을 통해 정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동시에 공포와 위협이 만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든 지 10년이 지나도록 북한은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8만에서 12만 명이 갇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주리주 의회 하원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북한 내 표현과 언론,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계속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는 타이터스 하원의원에게 이 결의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중단 등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동맹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억제를 위해서도 한국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평가 속에 일각에선 동맹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4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see that there's any parallels between American policy under Trump with Ukraine.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 등 대외정책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미한 동맹에 대한 우려와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언쟁을 하면서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발 물러서 공중 해상 휴전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또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in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lthough Trump met with Kim Jong-un one-on-one, he did so after extensive discussions.
플라이츠 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1대1로 만났지만 그 전에 한국, 일본 정부와 광범위한 논의를 했었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만약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는 영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에는 거의 2만 9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떤 행동도 미군의 개입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도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한국에는 2만 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확장 억제 공약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산 작전기지에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입항했으며 미국의 방위 공약은 한국 전쟁 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South Korea as we speak. We have a nuclear aircraft carrier in Busan.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9형을 보유하고 있고 크루스크 지역에 병력을 파병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돕고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동맹이 아니지만 한국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초점은 중국에 맞춰져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군사 경제 외교 영역에서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파트너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also, you know, we're looking at a transformed China and, you know, Korea's role as a partner.
사일러 전 분석관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논의와 관련해 누군가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창의력을 발휘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면 북한이 지난 3년 동안 북러 관계에서 얻었던 위안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선 북러 조약은 당시 상황에 맞춰 체결된 종이 조각일 뿐이라며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대북 문제에 있어서 협력하는 데 있어 손발을 묶는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분쟁에 집중하느라 아직까지 한반도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에 흥미로운 점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라며 아마도 그는 한국이 여전히 정치적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김정은과 거래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은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미국의 초점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결국 미국의 초점은 아시아와 한반도에도 맞춰질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유럽에서 미국의 접근 방식을 좌우한 것과 같은 반동맹적 시각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각 동맹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1년의 사건들은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 주도의 동맹체계, 미국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을 역내 주요 파트너로 언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외무부는 4일 북한이 가하는 역내 위협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2025 외교정책 보고서를 발간한 호주 외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북정책 기조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위험한 도발에 제재와 유엔군 사령부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시 및 집행에 2,64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국제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지지함으로써 강력한 규칙과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가 대북 대응의 일환으로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 주의보를 발령하고 제재 위반 위험성을 경고한 것과 한반도 인근에 호주군을 투입해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펼친 사례를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호주 외무부 산하 제재 사무국은 북한 및 원격 근무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국적을 속여 위장 취업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호주군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3755호에 따라 2018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군대를 파견해 북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감시해왔습니다. 한편 호주 외무부는 올 한해 외교정책 방향과 국제관계 전략, 인도태평양 등 역내 및 국제 차원의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2025 외교정책 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에 대해 호주에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주요 전략적 파트너이며 최대 양자 투자 협력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동맹은 호주와 역내 안보의 핵심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역내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한 호주의 노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경제 및 국방관계 발전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양자 간 경제 안보 대화를 통해 공급망과 핵심 기술 분야에서 협력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국으로서 호주의 안보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무역과 투자, 국방 및 안보관계 현대화를 위한 작업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안보협력 공동선언과 상호 접근협정에 따라 평시와 분쟁 시에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중국을 세계의 강국이자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외교적으로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주와 중국이 서로 다른 시스템과 가치를 갖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호주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중국과 대화와 규칙 준수를 통해 우려 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9도. 안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8도. 남포,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8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8도. 수풍, 오전에 맑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7도. 강계,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6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9도. 용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8도. 개성,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9도. 사리원,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9도. 신계,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0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함흥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8도. 장진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상 2도. 원산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6도. 평강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8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4도. 선봉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 삼지연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3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한때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는 1에서 2m이고 오후에는 0.5에서 1m이겠습니다. 먼바다는 하루 종일 1에서 2m이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는 0.5에서 1.5m이고요. 오후에는 0.5m이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2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사와 정보 지원을 중단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이후 이를 재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NSC가 최근 중단된 지원의 재개를 검토 중인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검토를 위한 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개발 협정 관련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 대가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광물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이 협정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불발됐으며 이와 맞물려 미국의 군사 지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도 중단했습니다. 존 레드클리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를 이룰 준비가 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의 중단은 종전 협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태도 변화에 따라 재개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독자적 방위 계획 등을 논의합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만나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담한 지원 방안 등을 승인하는 것을 놓고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미국의 유럽 보호를 확신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EU 주요국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앞서 영국 런던에서 회담한 바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유럽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핵 억지력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방송 연설에서 우리의 핵 억지력으로 유럽의 동맹을 보호하는 데 대한 전략적 논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과 함께할 것으로 믿고 싶다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은 이에 따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동안 공석이던 미국 주재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6일 알렉산더 다르치에프 미국 외무부 북미 국장을 지난해 10월 퇴임한 아나톨리 안토노프 전 대사의 후임으로 임명했다고 러시아 공식 법률정보 공보물을 통해 밝혔습니다. 올해 64살인 다르치에프 대사는 주미 러시아 대사관에서 두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과거 서방국들에 대한 공개 비난 발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직업 외교관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다르치에프 대사는 2014년부터 21년까지 캐나다 주재 대사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주미 대사 임명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진 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포함한 4개 원칙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밤사이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시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한 발이 호텔을 강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호텔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영국에서 온 인도주의 자원봉사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크리비리흐에서는 밤새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미리 대피해 살아남았지만 이번 공습으로 사상자 외에 호텔 주변의 많은 민간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비리흐가 속한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주지사는 부상자 중 14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날 공격에는 탄도미사일 2발, 드론 112기가 동원됐다고 우크라이나 군은 밝혔습니다. 크리비리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으로 러시아군은 2022년 2월 침공 뒤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 지역을 추가 점령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도네츠크주 안드리우카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도네츠크, 루한시크 지역 전체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러시아는 이들 지역을 아우르는 돈바스의 80%가량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제품에 한해 최근 발효한 관세 부과 조치를 1개월 유예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외에 관세가 유예돼야 할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세 나라에서 차량을 모두 생산하고 있는 미국 포드사, 제너럴 모터스사, 그리고 스텔란티스 등이 당장의 타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갈등이 이로써 해소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양국이 미국으로의 합성 마약 펜타닐 유입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관련 사항들을 논의했으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오늘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중국의 20%의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